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2시 59분경과 3시 23분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두 차례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계 장관들은 북한이 지난달 25일과 31일에 이어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BOA에 전하고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군비 경쟁을 제한하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오늘부로 공식 파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조약이 끝을 보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먼저 INF를 위반했기 때문에 조약에서 이탈하는 게 집단 안보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데 미국과 나토가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앞서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의 INF 위반에 대응해 조약 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폼페오 장관은 러시아가 최근 수년 동안 신형 순항미사일인 9M729를 개발 배치해서 INF를 어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6개월 안에 위반 사항들을 시정하지 않으면 INF는 공식 파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이 전략품목 수출 심사 때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이른바 백색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아베 신조 총리 주재 강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가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7일 나루이토 천양 명의로 개정안을 공표하고 21일 후인 28일자로 공식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코 경제상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한일 갈등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도 가기의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긴급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늘 태국 방콕에서 기자들에게 추가 관세는 경제 통상 마찰을 푸는 생산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절대로 옳은 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어제 트위터를 통해 3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다음 달 1일부로 공식 발효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봉쇄를 검토 중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최근 중국과 이란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개입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봉쇄 또는 격리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봉쇄 조치를 진행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퇴진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 등 사유로 마두로 정권 주요 인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한편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 정권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세계 어디서나 집행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콕을 방문 중인 폼페오 장관은 오늘 현지 청년 리더십 행사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이틀 만에 또다시 두 개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매우 일반적인 단거리 미사일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한국의 전문가들은 대미 대남 협상용을 넘어 중국에 대한 불만 표출로 분석했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What you won't see is any kind of intense Chinese pressure on North Korea to
북한 지역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 지역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두 차례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2시 59분과 3시 23분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장소는 함경남도 영흥 일대입니다. 이번 발사체의 비행속도는 마하 6.9, 비행거리는 220km로 한국군은 추정했습니다. 최고 고도는 25km로 분석됐습니다. 비행거리와 고도 모두 이틀 전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발사한 발사체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지난달 31일 쏜 것과 유사한 비행 특성이 있고 이를 고려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는 것이 한미 공동평가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오늘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장관들을 소집해 1시간 반 동안 대응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정경두 국방장관, 김효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1차장, 김현종 NSC 2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는 관계 장관들이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체가 신형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체에 대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주장한 만큼 미한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세부 재원 등을 추가적으로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연달아 세 번의 발사를 한 것에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의도나 목적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해 언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딴 발사 과정에서 남측에 대한 경고 용임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남북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동연락사무소 등을 통한 한국 쪽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어제 VOA에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어 우리의 한국과 일본 동맹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매우 일반적인 단거리 미사일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Short range missiles, we never made an agreement on that. I have no problem. We'll see what happens. But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리는 선거 유세를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며 이에 대해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두고 보자며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며 매우 일반적인 미사일들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1일 미국 관리 2명을 인용해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2일 새로운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정보들은 북한이 앞서 발사한 미사일들과 유사한 것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당국자는 북한의 새로운 발사가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 위반은 아니라면서 북한이 실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팀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31일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볼튼 보좌관은 질문해야 할 건 진정한 외교가 언제 시작될 것인지, 김정은이 6월 30일 자신이 준비됐다고 했던 실무협상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1일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한 전날 발언에 대해 그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협상할 수 있다는 데 여전히 낙관적인 근거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일본은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이들 미사일이 두 나라의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6월 판문점 만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을 열어놨고 북한이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할 경우 북한이 가질 수 있는 밝고 다른 미래를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미국은 지난 6월 30일 이후 북한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은 실무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고 시점이 적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정상회담에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려보자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북한의 실무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일 태국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팀을 보내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만날 수 있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 hope that Chairman Kim will deploy his team to meet with Special Representative Biegun so that we can continue.
미북 양측이 대화를 계속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난해 여름 싱가포르에서 두 정상이 약속한 일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머자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낙관한다며 미국은 외교적으로 공식적인 방식으로 북한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m optimistic that that will happen before too long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the chance to reconnect with them.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ARF 불참 사실을 확인하면서 방콕에서 북한과 대화할 기회를 갖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회의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일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8월 의장국인 폴란드의 조안나 로네카 유엔 주재 대사는 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별도 행동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 plan for any products. On the consultation 17-18 committee.
로네카 대사는 이날 북한의 전날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한 안보리 회의 뒤연 기자회견에서 오는 29일 예정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특별한 계획은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당초 이날 회의의 안건이 아니었지만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 이 세 나라가 추가 안건으로 다룰 것을 요청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세 나라는 회의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We reiterate our condemnation of such launches, which are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세 나라는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We urge North Korea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s it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캐런 피어스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의 완전한 이행에 나설 것과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실무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어스 대사는 한반도의 안전 보장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Serious efforts by North Korea to re-engage diplomatically and to mak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are the best way to guarantee security and stability.
외교적으로 다시 협상에 나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려는 북한의 진지한 노력이야말로 한반도의 안전 보장과 안전성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피어스 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폐기되기 전까지 유엔의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안보리의 단합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International sanctions need to remain in place and be fully enforced until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re dismantled.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은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비공개 회의 참석 전 북한의 발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We still have very little information and was it ballistic missile or not ballistic missile?
드미트리 포리안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쏜 것인지 확인 가능한 신뢰할 만한 정보의 근거에 판단해야 하며 성급하게 결론에 도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안보리 차원의 언론 보도문은 없었습니다. 안보리는 통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중대한 도발에 대해 언론 보도문이나 의장 성명을 발표해왔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언론 보도문을 채택한 건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며 지난 2017년 9월 발표한 게 가장 최근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대미 대남 협상용을 넘어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에 실망한 북한이 중국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김현욱 한국국립외교연구원 교수는 일주일여 만에 세 차례나 도발에 나선 북한의 의도에 대해 단순히 대미, 대남 압박용으로 풀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일 VOA에 한반도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기대하며 중국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믿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미국의 한반 대북한 제재까지도 위반을 어느 정도 해가면서 뭔가 북한을 도와주기를 원했던 것이고 북한은. 하지만 중국은 아마도 그 정도까지의 의지는 없었을 거예요.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북한은 중국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지만 중국의 속내는 달랐다는 겁니다. 중국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상황을 미국과의 협력 사안으로 만들어 무역 등 미국과의 당면 과제를 풀어나갈 지렛대로 이용할 목적이었지만 미국 중심의 국제적 대북 제재를 어기면서까지 북한을 도우려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군사적 도발 가운데 하나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보다 유리한 협상안을 가져오라는 압박인과 동시에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신 센터장은 더구나 이 같은 북한의 행보에 대해 미한 정부 모두 크게 저지하지 않고 있는 만큼 북한으로서는 부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할 여건까지 마련한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훈련이 종료되면 미국 실무협상은 재개될 것이고 그전까지 북한은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추가 도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예정된 북한의 의도적 도발에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의 심각성과 안보 태세의 중요성은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뭐 그냥 도발 자체가 문제 있고 이 도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안보 불감증이 문제가 있다. 그러한 인식만 되어 있다면 이러한 도발은 북한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를 받은 북한이 이를 다중의 무기시험 기회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한범 한국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앞둔 대미 압박 의도가 크지만 북한의 군사적 행보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이는 넘진 않지만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군사적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미사일은 사실은 시험 발사가 필요해요. 우리도.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발사 직후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한 이후 지난 1년 넘게 무기 훈련 등을 노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한 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미국과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훈련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신형 무기를 과시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한범 연구원은 연합훈련이 끝나는 시점에 미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만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북한의 도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제 포호 사격 훈련을 지도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한다든지 이제 그래도 만일에 미국이 안 움직이면 이제 노동을 쏠 가능성이 있어요.
비행거리가 900여 킬로미터로 추정되는 계량형 스커드 미사일과 사거리 1400 킬로미터로 일본과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 연구원은 또 북한이 오는 구구절 행사를 통해 핵과 미사일 발사 중단, 즉 모라토리엄은 위배하지 않으면서 ICBM과 관련 기술 공장을 시찰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현상 유지를 바랄 것이라며 적극적인 역할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체로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북 대화의 재개를 도울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겁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북 대화 재개를 돕기 위해 중국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은 예상 가능한 발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연구원은 1일 VOA에 중국은 대외적으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계속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탐색해보도록 권하기를 바라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기조에서 특별히 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you won't see is any kind of intense Chinese pressure on North Korea to negotiate seriously.
중국은 북한에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부시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없는 현재 상황을 충분히 좋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이브라함 덴마크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중국이 미북 협상과 관련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며 중국이 협상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hand, Chinese officials often say that this is an issu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not something.
중국은 비핵화 협상에 대해 미북 두 나라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히면서도 자신들이 협상의 발언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중국이 미북 대화 재개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also may involve China looking at other avenues, be it economic, political, other aspects of foreign policy.
중국은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외교 정책에서의 다른 방안들을 통해 북한의 협상장에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외교를 촉구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다른 기조를 보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이 미북 회담 재개를 위한 역할을 하려면 미중 사이에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중국이 강력한 대북 경제 지렛대를 갖고 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미북 회담 재개에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China does not want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to be realized. There's just not enough U.S.-China cooperation really to make.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야심이 실현되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현재 미중 협력은 이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왕이 부장의 발언은 중국이 미북 회담 재개를 위한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왕 부장이 2003년 육자회담 출범 당시 외교부 부부장으로서 육자회담의 시작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중국은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회담이 빨리 재개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미국의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보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China is on board with our view, the U.S. view. There should be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중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 미북 관계 정상화를 허용할 것을 미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서 신형 방사포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술핵이나 생화학탄두 등 비대칭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이중능력 개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신형 방사포 등 북한이 최근 공개한 재래식 무기체계를 토대로 이들 무기의 비대칭 전력 호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은 재래식 전력차를 극복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핵탄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일 VOA에 최근 북한이 공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신형 방사포는 모두 비대칭 전력에 전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uclear capable artillery system is beyond North Korea's capability right now, but it could be dual capable in the sense of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 on it.
스커드 미사일 외에 북한이 최근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에 선보인 신형 방사포는 생화학탄 탑재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박사도 VOA에 북한이 전체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보다는 로켓과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의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핵전력 외에 최대 5,000톤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비대칭 전력인 생화학 무기 역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박사는 이번 신형 방사포는 400mm 구경으로 추정할 때 아직 핵탄두 장착이 불가능하지만 생화학탄 장착은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 내 주요 공군기지의 무력화를 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t an airfield and contaminate the airfield so that the U.S. would be reluctant to fly aircraft into that airfield.
이처럼 비대칭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을 염두에 둔 이중 능력 전략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의 허점을 노려 러시아와 중국이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VOA에 중국과 러시아가 해외의 미군 기지 타격이나 축출을 목표로 이중 능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se systems are primarily to be able to target U.S. bases and asset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in Eastern Europe, designed to push American power out of those regions.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이중 능력 개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 CSBA는 지난 5월 북한의 핵전력을 평가하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중능력에 대한 모호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려 한다는 건 논리적이긴 하지만 아직 상상하기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It's logical for the North Koreans to be looking at developing nuclear warheads for short-range missiles. I think it's premature.
한편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방사포는 고도가 낮고 정확도가 높아 요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레이저 기반 지향성 에너지 무기 체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란 전자기파나 입자광선을 한 곳에 모으는 방식으로 고출력을 생성해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헨리 오버링 전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은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북한 방사포와 로켓포 전력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도입해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하면 지정학적 셈법의 변화를 깨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ow the geopolitical calculus would change if US and South Korea deployed a layered ground-based defense against this threat incorporating the use of directed energy weapons, which is certainly feasible.
오버린 전 국장은 이런 체계의 실효성은 이미 로켓과 박격포 요격 실험의 성공으로 입증됐다며 규모 확충을 통한 실전 배치 문제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2년 전에 비해서 낮아진 것으로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보는 미국인들이 줄었다고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밝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미국이 직면한 세계적 위협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핵 프로그램을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보는 응답자는 전체의 53%로 집계됐습니다. 75%를 기록했던 2년 전보다 22%포인트 감소한 겁니다. 이번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6.30 판문점 회동 이후 그리고 북한이 올 들어 세 번째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기 전인 지난달 10일부터 15일 성인 미국인 1,5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핵 프로그램 외에 이란 핵 프로그램,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이슬람 테러 조직, 해외 국가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관한 인식이 설문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응답자의 정당 성향에 따라 구분해도 북핵 프로그램을 주요 위협으로 보는 응답자 비율은 민주당이 54%, 공화당이 52%로 정당에 따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북핵 위협 수준에 관한 인식은 정당에 상관없이 응답자 모두에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수인 58%가 북한 지도자들이 북핵 프로그램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진지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응답자 비율은 1년 전 49%였는데 이보다 9%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반면 진지하다고 답한 비율은 35%에 그쳐 38%였던 1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들 사이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당 성향에 따라 큰 차이가 없던 1년 전과 달라진 점입니다.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67%로 49%였던 지난해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성향 응답자들의 시각은 상대적으로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 중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진지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52%로 전년도 40%에 비해 1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2년간 세계적 위협에 관한 미국의 여론은 변했다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중국의 영향력과 이란 핵 프로그램을 주요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높아진 한편 IS와 북핵 프로그램이 위협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상당히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최근 제재 대상이 아닌 손목시계의 중국 수출을 크게 늘린 사실이 무역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비제재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지만 예년의 8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함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손목시계였습니다. BOA가 국제무역센터의 북중 수출입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북한은 중국에 3,094만 달러어치의 손목시계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에 791만 6천 달러에 비해 약 4배, 2017년 상반기에 2만 4천 달러에 비해서는 1,300배 급증한 겁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하반기 세 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과 수산물, 섬유 제품 등을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시계 제품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손목시계가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북한의 손목시계는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만드는 주문 생산 방식 OEM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약 4,525만 달러어치의 시계 부품을 들여왔습니다. ITC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이를 완제품으로 돌려보내면서도 약 1431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셈입니다. 다만 실제 OEM 방식으로 손목시계를 거래했을 경우 북한이 부품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북 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해 대체품 수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o watches are not sanctioned either the imports or the exports. So the North Korean entrepreneurs.
브라운 교수는 시계가 수출입 제재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기업인 또는 국영 기업이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손목시계 다음으로 많이 수출한 품목은 약 1,520만 달러를 기록한 철강 제품이었고, 이어 조제 깃털류 1,467만 달러, 광물 찌꺼기를 의미하는 광 슬래그 1,136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이 중 조제 깃털 품목은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올해 상반기 대중 수출은 1억 485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1억 502만 달러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제재가 본격 가동되기 전인 2017년 상반기에 8억 6,797만 달러와 비교하면 약 8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편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총액은 11억 4,454만 달러로 10억 달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상반기 대중 수입은 9억 9,084만 달러로 수년 만에 처음으로 1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12억 2,729만 달러를 기록 10억 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북한이 이 기간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여온 품목은 1억 2,078만 달러를 기록한 플라스틱류 제품이었고, 인조 필라멘트와 동식물성 유지, 시계 부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향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일본이 이 수출 심사 우대 국가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중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산 수출품 추가 관세 발표에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또 미국 연방 상원이 2년 동안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부채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한반도 쪽으로 가보죠.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네요.
네, 일본 정부가 2일 가기에서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강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화이트리스트, 백색 명단이라는 거죠. 어떤 겁니까?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나라들의 목록입니다.
예.
현재 일본은 27개국을 이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백색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관련해서 어떤 그 특별한 편의를 주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제외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외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기 전용에 사용될 수 있는 수십 개 품목 외에도요, 200여 개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 개별 심사를 거쳐야만 수출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예.
이 한국은 그동안 백색 국가 목록에 포함돼서 일본산 전략 물자를 수입할 때 3년에 한 번씩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었는데요.
네.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가 까다롭고 길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네요.
일본 정부는 이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취한 건가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요, 이번 조치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적절한 수출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며,
네,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네, 그 배상 판결이라는 게 한국 대법원에서 나온 그 강제징용 판결을 말하는 거죠, 지난해?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에요. 한국 대법원이 일본 최대 철강 업체인 일본제철에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한국 대법원은 1965년에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일본이 지급한 3억 달러는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 성격이 아니라면서 강제징용자는 저마다 위자료 청구권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네. 하지만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는 모두 일단락됐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한국에서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을 짚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 그러니까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이 순수한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판단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세코 경제상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현재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난달에도 일본이 무역 규제 비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이 지난달 4일부터요. 이 스마트폰과 TV, 반도체 부품 등 세 가지 품목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예.
이 한국에 적용해왔던 수출 간소화 우대 정책을 없앤 건데요. 우대 정책 폐기 대상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들의 필요한 소재들이라서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시민사회는요,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져 왔습니다.
네. 자,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배제하는 걸 결정을 했는데 조치는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시행이?
네, 오는 7일 나루히토 천황 명의로 개정안이 공포되고요.
예.
21일 후인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한국 쪽 반응을 좀 자세하게 보죠.
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일 일본 정부의 발표 직후에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번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일본이 한국의 경제를 공격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서 타격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죠?
예, 홍남기 한국 경제부총리는요.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서요.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정말 악화 일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에서 이 매듭이 풀려야 되는데 계속 꼬이고 엉키고 그러네요.
예, 현재 한국 정부는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한국 청와대가 2일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주요한 국가이자 또 미국의 우방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태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양국의 갈등 관계가 증폭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중재 노력을 펼쳐왔는데요. 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2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3자 회담을 마련하고 중재에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미 일본 가기 결정이 나온 후라 성과가 없었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소식입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날 발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네요.
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에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일 정례 브리핑에서요. 미국이 만약 추가 관세 조치를 실행한다면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무역 전쟁을 원하진 않지만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중국에 대한 관세를 전격 발표했는데 그 내용 좀 자세하게 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인터넷 트위터에요. 최근에 미중 무역 관계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3개월 전 미국은 중국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생각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중국이 서명 직전 재협상을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를 늘리고 이 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 수출도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는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 상대 국가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국이 현재까지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고 있고요.
예.
중국은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경고했었는데요. 이날 1일 트위터에 3,00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10% 관세를 조금 매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며칠 전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됐는데 별 진전이 없었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앞으로의 추후 협상은 없는 겁니까?
네, 양국 정부 모두 9월에 다시 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발표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는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데 폼페이오 장관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요.
네, 폼페이오 장관이 이 기자들에게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통상 체계를 악용해왔다면서 이제는 멈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이일 기자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역 갈등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 중요한 예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이 1일 앞으로 2년 동안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부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67대 반대 28로 승인했습니다.
네.
이 법안은 지난달 25일 이미 하원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가 이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자 뭐 대단한 법안이라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지지를 당부했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예, 먼저 이 법안에는 2021년 7월까지 정부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정부가 빚을 더 낼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인데요.
네.
앞서 재무부는 의회가 서둘러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부채 한도 문제를 놓고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사태를 피하게 됐습니다.
네. 정부 지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오는 10월에 시작하는 2020 회계연도 재량 그 정부 지출 규모를 1조 3,700억 달러까지 늘리고 다음 2021년 회계연도에는 이를 조금 늘린 1조 3,750억 달러 규모까지 늘리는 내용입니다.
네네.
국방예산과 국내 지출 부분을 동시에 늘리게 됩니다. 예, 재량 지출은 의회가 재량으로 규모를 정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을 말하는데요. 사회보장연금 또 노인과 빈곤층을 위한 건강보험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을 뺀 겁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늘어난 쪽이 국방 쪽 예산이죠?
예, 올해 국방 예산이 7,160억 달러였는데요. 10월에 시작되는 2020 회계연도에 7,380억 달러로 늘리고 2021년 회계연도에는 7,4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국방을 뺀 다른 부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비국방 부문은 현재 6,050억 달러에서 2020 회계연도에는 6,320억 달러, 그다음에는 6,34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이 비국방 부문이라면은 국경보안, 교통, 재향군인 건강보험, 암연구, 또 우주탐사 관련 예산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예. 2년치 예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은 연방정부가 뭐 부분 폐쇄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건가요?
큰 걱정은 덜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 세부 지출 항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시 부딪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자, 이런 지출 증가 현재 연방 정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죠.
예, 정부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 지난 2월 연방 정부 적자가 22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네.
현재 22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새 법안으로 매년 재정 적자를 1조 달러 늘리게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할 때 재정 적자를 없애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취임 후에 계속해서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 이후 미국 재정 적자는 2조 5천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한 조세 개혁에 따라서 이 세입은 줄어든 반면에 이 정부 지출은 계속 늘린 데 따른 것인데요. 아, 트럼프 행정부는 높은 경제 성장이 세금 감면으로 인한 부족분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 경제 성장은 목표치인 3%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평양과 양덕, 남포 오랜만에 맑은 하늘로 시작됩니다. 안주와 신의주, 구성은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고 강계는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했습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 33도. 신의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2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20도, 낮에는 30도. 강계 아침 최저 21도, 낮 기온은 3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4도, 낮 최고 32도. 개성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기온 33도. 사리원도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은 3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겠지만 원산과 장전, 평강은 오전부터 맑겠습니다. 오후에는 함흥, 신포, 청진, 운기, 선봉 지역이 점차 맑아지겠고 오후 한때 장진과 해산, 풍산, 평강, 삼전 지역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4도, 낮 최고 31도. 해산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7도. 원산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은 31도. 청진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29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 삼전은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이 끼었다가 점차 맑아지겠고 서해는 맑은 하늘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8월 2일 금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두 차례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계 장관들은 북한이 지난달 25일과 31일에 이어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BOA에 전하고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군비 경쟁을 제한하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오늘부로 공식 파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조약이 끝을 보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먼저 INF를 위반했기 때문에 조약에서 이탈하는 게 집단 안보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데 미국과 나토가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의 INF 위반에 대응해 조약 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가 최근 수년 동안 신형 순항미사일인 9M729를 개발 배치해 INF를 어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6개월 안에 위반 사항들을 시정하지 않으면 INF는 공식 파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이 전략품목 수출 심사 때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이른바 백색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아베 신조 총리 주재 강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코 히로시기 일본 경제산업성은 가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아의 유일한 해당국인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진다고 밝히고 오는 7일 나루이토 천황 명의로 개정 정령을 공포한 뒤 28일자로 공식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코 경제상은 이번 결정이 안보를 위한 적절한 수출 통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한일 갈등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도 각기의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긴급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늘 태국 방콕에서 기자들에게 추가 관세는 경제 통상 마찰을 푸는 생산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절대로 옳은 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3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다음 달 1일부로 공식 발언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봉쇄를 검토 중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최근 중국과 이란이 베네수엘라 사태의 개입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봉쇄 또는 격리를 고려하고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봉쇄 조치를 진행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퇴진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 등을 이유로 마두로 정권 주요 인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한편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 정권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세계 어디서나 제재를 집행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현지에서 청년 리더십 행사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5년 체결한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지난해 원유 금수를 비롯한 제재를 복원시켰습니다. B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